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20세기는 에너지 전쟁 시대였고 21세기는 식량 전쟁 시기라고 말들 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수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요? 곡물 생산량은 넉넉하지만 식량 부족과 기아 인구는 자꾸만 늘어가는 기이한 현상. 오늘 시사 뉴스 시간에는 식량이 무기로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한국 아이닷컴 파퓰러 인사이드 기사에 따르면 뉴욕 시티 대학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푸드 저널리스트 프레드 코프먼은 자신의 신간 서적 농업 투기에서 현 식량 생산 시스템의 모순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코프먼은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2008년 지구에서 생산된 식량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두 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인구를 다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기아 인구가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이유는 식량이 갈수록 금융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즉 사람들이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량의 합리적 분배 방법을 찾는 대신에 식량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융상품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개인의 대기업이 식량을 대량으로 입수하여서 자사의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량 소비하는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식량의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식량이 불필요한 곳에 과잉 공급되거나 창고에서 잠자게 해서 이 땅의 기아와 굶주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전략가 제러미 그랜섬이 작년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곡식 생산성이 매년 1.2% 낮아지면서 이제는 2013년 인구 증가율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적절한 분배로도 기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졌으며 식량난의 안전지대도 사실상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 하퍼스 매거진의 리처드 매닝 저널리스트는 최근 심각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의 칼럼에서 농업은 식량이 아닌 부의 축적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업은 예전부터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들만이 이득을 누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량을 통제하거나 독점하는 기득권의 횡포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구의 이상기후 변화는 곡물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곡물 생산이 바이오연료용으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기아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만일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농민신문에 의하면 식량 무기는 몇 나라의 기업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카르길과 ADM,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 이외에 번지, 가나기, 세계 곡물의 80%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무기가 이들 기업의 손과 나라에 있는 셈이죠. 기득권과 부자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징조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정말 이 세상이 아직까지 에덴 동산만큼이나 풍요롭고 기름지고 아름다웠을 때,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자원이 풍성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인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동물계와 식물계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인간성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홍수가 생긴 다음에도 이 지구상은 꽤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로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주님의 큰 선물이 아름다운 유산들과 그런 자원들이 이젠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부족의 현상을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와 기근과 풍년이 동시에 가까운 지역에 생기는 그런 이상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재해로 많은 양식이 파괴되어 갑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장난을 통해서 식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곡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곡류를 사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식량의 전쟁입니다. 누가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양식을 생산해내는가 하는 것이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앞으로 더 그렇게 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날엔 금, 은이지만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물과 양식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그런 전쟁이 곧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의 부족 상태는 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GMO 아시죠? 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조작한 이제 그 식품인데,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옥수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죠? 또 감자, 이런 모든 많은 식물들이 말이죠. 이제는 이 GMO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더 강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오래 살면서 병축에 강한 그런 식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겨서 인간의 과학으로 조작해 놓은 그런 GMO 같은 음식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옥수수 음식들은 말이죠. 그 GMO 음식이 아니면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든 GMO 그 양식 이외에 정말 인간이 그렇게 조작하지 아니한 그런 원래의 상태의 옥수수를 가지려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고소해서 그것을 뺏어버리고 못하게 하고 세상을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음식으로 세상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이 씨앗을 세계에서 독점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종묘, 씨를 파는 회사를 전부 다 사들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이제 한 세계적인 중앙정부가 씨앗을 독점하고 음식도 독점하고 음식의 이 식량의 산출도 독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먹는 것도 어떤 그 기본적인 세계 중앙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정말 올바른 그런 양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식량의 이 전쟁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전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식량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런 대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체 칼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칼길은 개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으로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1865년에 세워졌으며 미국에 있는 개인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고용인이 약 15만 8천 명이고 매출은 약 880억 달러입니다. 칼길의 사업 형태를 보면 농산물, 즉 곡식의 구입, 가공, 배포이며 닭과 같은 동물의 식용 조류 모이와 약재료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농산업 기업으로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ADM과 번지라는 회사와 함께 전설적인 ABC 복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칼길은 자유무역에 열렬한 찬성자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원리에 강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칼길과 같은 대기업은 곡물의 대량 수입과 사용을 통해서 식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 곡물 생산량과 분배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어떤 상황인지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대한민국 2012년 한 해 쌀 생산량이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3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쌀 생산량은 400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5.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지난 1980년도에 355만 톤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는 첫 번째, 벼 재배 면적지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지난 20년 사이 41만 헥타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980년에서 2010년 30년 사이에는 농지 면적은 연평균 16,017헥타르씩 감소했는데요. 특히 논면적은 1988년 135만 7,857헥타르를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최근에 더욱 두각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는 1999년까지 연평균 0.7%가량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감소율이 약 1.0%로 높아졌습니다. 1991년부터 2011년 논면적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면적이 20만 3,027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전용 면적이 16만 4,300헥타르, 유휴화 8만 3,211헥타르 등 그 뒤를 이었습니다. 쌀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 밭작물로 전환하거나 논을 휴경하는 농가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벼 재배의 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은 농가의 수익성 악화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쌀보다 소득이 나은 밭작물로 옮겨가는 농가들이 늘어서 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간이나 간척 등 새로운 농지 공급은 거의 끊긴 상황에서 농지가 다른 용도로 계속 전용되면서 벼 재배의 절대 면적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 감소 원인 두 번째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조금 상승되더라도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아시아의 쌀 생산량은 대폭 감소하여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논문이 미국 과학 아카데미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농업기구인 FAO와 미국 필리핀 공동연구팀은 1994년에서 99년에 걸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227개 논에서 1일 최저 최고 기온의 상승이 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일 최저 기온, 즉 야간 기온 상승이 벼 수확량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과거 25년간 기온 상승에 의해 일부 주요 산지에서는 수량이 이미 10에서 20%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될 지구온난화로 쌀 수확량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일 것 같으며 그로 인한 빈곤과 기아 문제가 계속해서 전지구적인 문제로 발생할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식량 안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사막화,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으로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에 의한 곡물 투기화까지 가세하고 있어 지구촌 식량 시장이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SSTV 시사뉴스 김인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곡물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최소 3년간 매년 4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논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헥타르당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한국의 쌀 생산이 불안해지자 더 이상 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쌀 수급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축소됐던 쌀 생산 면적을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쌀 증산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 농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농지 매입 비축 규모를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인 만큼 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세계 곡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곡물 소비량은 1980년 이후 연간 14억 톤 수준에서 현재 22억 8,700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신흥국에서의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연료의 의무 사용 증대로 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 또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곡물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의존성이 깊어졌습니다. 옥수수는 미국, 또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4개국이 또 대두는 브라질과 미국 2개국이 전 세계 무역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수출국이 곡물 공급을 급격히 줄이면서 세계적인 식량 파동으로 직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최근 국제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의 주 원인은 옥수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가뭄입니다. 밀 수출 3위 국가인 러시아도 기상 악화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계 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식량의 부족을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리포터가 보도해 줍니다.
네, 바이오 연료를 아십니까? 바이오 연료는 에너지원이 되는 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 등의 생물체와 음식 쓰레기나 축산 폐기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합니다. 바이오 연료는 사용되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곡물에서 직접 추출한 전분을 발효시켜 얻을 수 있고요. 바이오 디젤은 유채꽃이나 콩 등의 유작물 또는 폐식용유를 알코올 반응시켜 연료화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 폐기물을 발효시키면 발행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2005년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담당하지만 대부분 산업화 이전 단계의 국가에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단기적으로는 유독 성분 배출을 줄여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는 등 친환경적이지만 멀리 보면 무차별한 열대우림의 개간을 통한 농장화, 농장 관리를 위한 수질, 토양 등의 2차 오염 문제 등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은 원료 생산을 위해 농지 확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아마존 산림을 무단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사막화 현상과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투입되는 곡물 가격의 상승과 오히려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기후와 바이오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이 크게 뛰면서 한국 내 경제에도 물가 상승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내 농민들은 옥수수와 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휴경지로 되어 있던 한 개 농경지까지 경작을 늘려나가고 있고 남미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경작 농민들도 곡물 생산을 위해 삼림 지역을 무차별 개발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정 바이오 연료로 생각되던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은 이제 지구상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지구의 삼림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UN에서는 여러 차례 바이오 연료의 이용이 세계 식량난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도 이 같은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인류는 식량과 환경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SOS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식량이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식량 부족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네요. 사료업계는 최근 사료용 밀 가격이 올라가자 밀 수출국인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곡물 파동 때 러시아는 밀의 40%, 보리의 30%의 수출세를 부과해서 규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0년 러시아의 밀 생산지에 심각한 가뭄이 들자 밀, 보리, 호밀, 또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규제하자 국제 곡물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등 다수의 곡물 수출국도 수출 규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국 곡물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곡물 공급 부족 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는 수출 관리법을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호세 그라시아노 다실바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각국이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주창했던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 위기 상황이 오자 수출을 제한하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본격적인 식량 위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량 부족과 곡물 가격 급등을 가져온 주 원인을 살펴보자면 중국, 인도 등 거대 인구를 가진 신흥 경제 대국의 경제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들 국가의 육류 소비와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은 폭증한 반면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공급 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석유 가격의 상승과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도 곡물 수요를 폭등시켰습니다. 또한 아까도 언급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석유 가격에 미국, 유럽, 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도 식량 부족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폭우나 폭서, 그리고 가뭄, 한파 등 기상이변 그 자체도 곡물의 생산량을 감소시켰고 지속된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화, 사막화로 곡물 생산을 위한 농지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 급등, 또 식량의 무기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체 곡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강 목사님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몬산토 회사의 이 씨앗의 독점은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종묘 씨앗 회사도 그 회사에 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니플레이션한 그런 씨앗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만들어놓은 씨앗만 가지고 우리가 농사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세계적인 권세에 굴복하면 씨앗을 받을 것이고 굴복지 않으면 씨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과 씨앗까지도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전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씨앗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의 고난을 사람들이 쥐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조작된 씨앗을 심으면 1년 농사 지으면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나는 씨앗을 그 다음에 심으면 그 농작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씨를 또다시 사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토종 씨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체내가 인간을 지배하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계적인 조직의 권위가 이제 모든 개인들의 자유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구박하고 또 강한 나라가 군사의 힘이 경제적인 힘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젠 이 무기를 가지고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 나라에게 양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는 나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교육되어 왔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인 인간의 제도가 우리 인간들의 중심인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조직을 경배하느냐 사람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이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이슈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워십하느냐 그것이 마지막 환란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식량을 무기화하고 씨를 조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양식들을 조작해서 또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것을 호의 있게 나눠주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아, 마지막 시대 전쟁 마지막 전쟁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인칭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 인간의 권위로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이마에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천연재해가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전쟁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핵전쟁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아주 급박한 먹을 물이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이 곧 이를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이를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만 살 때 굶어도 먹지 못해도 목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님께서만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량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세계는 식량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곧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의 징조가 되는 식량의 부족과 독점 현상 등을 보면서 우리의 안전과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모든 것에 풍부한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